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의 내용의 한 주제를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증거되고 또 유익되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 이 오후에 나와 앉은 모든 이들에게 다 교훈이 되고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한 종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사회적 책임 그런 문제를 성경에 몇 곳의 말씀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르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그리스도인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악함으로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인들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까지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유를 회복한다는 표현을 하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 재림하시면 만유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회복될 그때가 악인이 다 악인은 지옥 갈 것이니까 지옥으로 보내면 악인이 없는 세상, 의인들의 세상, 의인들만 있는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참된 그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럼 이게 구원의 목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핵심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섭리의 내용인 구원의 목표는 만유의 회복이구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러니까 만유의 회복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공수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목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야 세상이 바로 되겠죠. 그렇지 않고 모든 부조리와 불법과 거짓과 가짜와 속임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싫지요. 다 우리가 싫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 다 우리가 드러난 악은 악은 다 드러나서 악은 증거를 공의롭게 증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물의 회복,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날을 우리가 사실은 기다리죠. 그게 천국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현재의 이 나라,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나라가 주의 재림 때까지 조금이라도 바르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있어서 그 점을 우리가 지금 미래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거지만은 그러나 이 현재 우리의 의무는 뭐냐? 이 세속 사회, 세속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일까? 그것을 정리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책임 혹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책임이라고 할지 사회나 국가나 같은 말일 텐데 우리가 이 사회, 세속사회, 우리나라에 살면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 혹은 책임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느냐. 성경은 한 서너 가지의 요점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첫째로 우리는 세속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우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종이요? 복종하라. 바로 이것이 로마서 13장 읽은 본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 말이 좀 강해 보이지만 복종하라. 순종,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예,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와, 그렇군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이니까 예, 국민들은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이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와, 세상 권세라도 권세를 거스리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좀 뛰어놓으면 내가 선을 이루는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세상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보통 그렇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암만 악한 통치자라도 예, 그들이 보통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그러니까 명분을 거짓된 명분을 갖다가 쓰기도 하지만은 예, 그래서 악을 징벌하고 의를 예,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잘못하면 권세를 거스리면 노를 당할 것이니까 그래서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양심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옳으니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순복 거기도 복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세상 제도지요. 모든 국가라는 제도 또 우리가 서울시면 시 또는 경기도면 경기도 그것도 제도죠. 그런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법 잘 지키라는 말이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이라는 어려운 말이죠. 장려하는 장려 격려 그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고 또 선을 행하면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참 잘했다 칭찬도 하고 그러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그렇게 하라 순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나 또 모든 관리들에게 그것이 시장이든 도지사든 모든 그 위에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왕을 공경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왕을 공경하라.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세속적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존중, 복종. 사회의 통치자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흔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구원의 은혜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이러한 은혜 때문에 세속 사회는 너무 급격하게 부패되거나 타락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질서는 더 나쁜 것입니다. 무정부주의는 더 나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령을 공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그런 악법을 선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의 위정자, 통치자들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령에 복종할 수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였던 히브리 산파들을 기억하죠. 출애굽기 1장 17절. 아이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지만 산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머뭇머뭇 늦게 가서 보니까 벌써 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했는지 몰라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합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국내 대신 오바디아처럼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이죠. 왕이, 아합 왕이, 그리고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그때에 이 국내 대신은 바로 왕의 제일 측근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장관쯤 되겠는지, 하면 비서실장쯤 되겠는지, 국내 대신이 오바자는 선지자 100명이나 굴에다가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먹을 것을 은밀히 공급했다. 왕의 명령, 왕후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죽인다는 말인가?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신념에서 나온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풀무불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왕이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사자굴에 던지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것도 하나의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왕 외에는 아무 신이든지 섬기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왕의 명령을 다른 건 다 지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생활, 경건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도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가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의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과 너희의 명령 지키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사람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그렇게 했죠. 그것은 다 이 제가 열거한 여러 성경의 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법령을 지키지 않는 명령 불복종의 예들입니다. 세상 법령을 저항한 예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오직 비폭력적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냥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저항하기 위해서 조직운동을 해서 뭘 갖다가 다 힘을 교합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지키라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일 통과될 것 같고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은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물고 한다고 만일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목사들은 예,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하다가 감옥 가면 가면 되는 거고 벌금 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싸울 바가 있으면 싸워보기도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예,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21절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옳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반역하는 그런 반란 운동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 핍박이 심할 때 성도는 다른 곳으로 물론 피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보트피플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정처 없이 그들이 자유를 찾아간 것처럼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유럽의 천주교가 박해가 심할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유럽 천지에 천주교의 세력이 그렇게 온 데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항해해서 그때에 발견됐던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에 청교도들이었어. 물론 나중에는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처음에 청교도들의 순수한 그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피신하는 거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되지 않아야 된다. 공산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같은 그런 어두운 권세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명분은 그렇고 명분대로 되지도 않지만은 이제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대로 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련도 실패했고 중국도 실패해서 지금 자본주의가 엄청 발전하고 있고 북한도 다 망가지니까 예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오히려 독재 정권 3대 세습 독재 하나 하고 많은 사람이나 죽이는 피를 흘리는 역사가 공산주의 역사였지 그것이 됩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야 되고 다 좋, 그건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은 지금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두고 하는 피신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복종해야 된다는 원칙.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물론 우리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속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첫째는 복종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죠.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런데 특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평안하기를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생활을 하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면 교회도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바벨론 가면 바벨론 나라의 그 도시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라. 유대인들에게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도시가 평안케 해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다 망하게 해주옵소서, 예, 벌받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옳은 이치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면 또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그런 일이었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나 물론 그 역사가 온 세계 역사가 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왔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은 옳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니까 자유롭게 일하면서 일한 만큼 벌고 그렇게 자유롭게 일해서 살라는 그 정신이죠. 그건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중앙통제식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아까 말한 대로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미 있는 부자들 다 죽여야지 될지, 다 빼앗아야 되니까 다 죽이고 빼앗고 명분을 세워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평등화시키면 혹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평등화해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또 좀 지나면 부자 가난한 사람은 또 생길 터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여하튼 우리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장 선한 어떤 그런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또 통치자들의 하나님 경외함과 도덕성과 지혜와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도록 통치자들이 나라의 헌법 기초는 잘 닦았는데, 그래서 1948년 제헌국회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법의 기본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 1900의 해방 후에 혼란한 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지러운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런 어지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정착됐는데, 이 민주주의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좀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좀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면 좋겠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고,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념이고 헌법에 기초한 헌법을 짓밟는 자들이 아니고,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고, 바른 생각 하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특별히 사법부도 그렇고, 사법부가 매우 이념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념에 흔들려서 이념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사실대로 하고, 사실대로 판결할 것은 빨리빨리 판결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지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법과 정의 이성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판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 첫째는 복종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세금을 잘 내라. 성경이 가르치는 일은 로마서 13장 아까 읽은 말씀의 6절 7절에 너희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해서 세금 잘 바치라. 세금을 잘 바치라. 우리나라 같이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있으면 잘 세금을 바치라. 법인세를 낼 사람들은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고 모든 것을 잘 세금을 바치고 탈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두 영역에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영역에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나라의 영역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법도 지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한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낸 세상의 법이 내라 그랬으면 어떤 데는 좀 만족스럽진 않아도 세금을 냅니다. 탈세는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법에 정한 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세속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실천해야 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아까 복종하라, 둘째 기도하라, 셋째는 세금 잘 내라,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지금 사회의 개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책임 의무가 있을까 정리하는 것이니까, 사회 개선, 세속사회 개선을 위해서, 나라의 개선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점이 있다면 첫째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뭐 사회 개선을 얘기하면서 전도를 얘기하느냐 그렇지만은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 개선의 근본적인 방법은 심령의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되어 있어 치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강압적인 법규, 법을 강하게 한다고 되지 않고 최선의 교육,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조금은 되지만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악을 행하려면 보통 교묘하게 악을 행하게 되고 그거 잡아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만 가지고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법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마음이 착하면 그 법이 없어도 사실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고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그 법을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법에 저촉 안 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가 그것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악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듭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회 개선에 대한 성경의 최선의 대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버리는 사회가 악한 사회가 좀 개선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되면 좀 변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가 개선될 것이다. 옳은 이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그런 대책이다. 그 말이고 둘째는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선과 진실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속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로 표현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설명하신 대로 착한 행실을 말해서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 그거는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네, 착하게 삶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장로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장로의 자격이 자격자는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교회 밖의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그 사람 괜찮다. 교회 안에서는 예쁘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일반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그 동네에서 또 가정에서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도 들어있고 한 가정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가. 아유 그 사람 예, 별로예요.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데요. 예, 돈 계산도 흐릿하고요. 아유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요. 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 만일 평판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암만 그럴듯하게 보여도 장로 자격에서 탈락해요. 장로, 그런 사람 장로시키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장로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아이고, 저 어느 교회 장로래, 장로래. 그것도 수치지만은 교회를 나중에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반듯한 사람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또 교회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 거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가 진리의 운동이고 새 생명 운동일진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회에서 빛으로 모범된 인격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작은 빛들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법률, 과학, 교육, 신문방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책임 있는 윗사람일 경우 직접적으로 혹은 우리가 아랫사람일 경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동료들을 겸손히 설득하며 그들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물론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가지고 법을 바르게 시행하면 사회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또 재정도 바로 투명하게 쓰고 바르게 잘 집행해서 빚을 엄청 지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좀 필요할 때 쓰기는 쓰겠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예, 아주 무책임하게 빚만 잔뜩 불려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 몰라라 그러면 그 나중에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데요. 엄청난 빚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빚은 누가 갚는데 누가 잘못한 것인데요. 예, 한전이 저렇게 빚이 적자가 엄청나면서 한전공대는 왜 만드는지 그건 공개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요? 빚을 그렇게 엄청 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공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어서 거기다 공대를 또 지어야 되는 일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해보죠. 그런데 지금 빚을 엄청 잡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또 거기에 절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돈 자기 집 살림 그러면 벌써 파산 났을 것이다. 예. 살림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전부 민영화해야 된다는 말도 어떤 때는 예, 설득력이 있다. 예. 전부 나라 돈 가지고는 세금 가지고는 지 돈 쓰듯이 마음대로 퍼쓰고 집안 살림, 만일 일반 기업 같으면 민영화된 기업 같으면 그러면 벌써 잘려버렸습니다. 그럼 파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 돈을 알뜰살뜰하게 쓸 줄 알아야지. 그거는 뭐 어느 경영도 마찬가지. 집안도 그렇게 하면 그건 파산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러면 파산나는 것이지.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예. 100만 원 벌면은 얘 쓰기를 7, 80만 원 쓰고 좀 절약을 해야 되지. 100만 원 벌어가지고 200만 원씩 쓰면은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망하는 길이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형편 따라 살아야지. 예. 나라가 예, 어떻게 될 것을 앞을 예상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신중 또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가 돼야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예. 그래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분 좋게 옛날 고무신 한 짝씩 주면서 선거하는 거랑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고무신 한 짝씩 받고 표 찍어주는 거랑 지금 근사하게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정책이나 잔뜩 세워놓고 그 무슨 돈으로 다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제가 이렇게 엉뚱한 그런 얘기들이 자꾸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위치에서는 바로 하고 또 책임이 좀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옳은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윗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 듣지 않겠죠. 안 들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른 말도 좀 하고 그것을 겸손한 자세로 내가 이렇게 그를 명령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 합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예,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해야지 될 것이다. 셋째 사회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일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 개인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구성원이 서로 중첩되지만 그 성격과 존재 목적과 기능이 엄격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라고 하는 임무를 가진 단체라면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의 활동들에 간섭해서는 안 되듯이 교회도 국가의 활동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생각이고 또 개혁교회가 가졌던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가 단체로서 세속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바일 뿐 아니라 주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교회의 본분에서 이탈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 신중하게 이런 표현이 있죠. 비상한 경우들의 비상한이라는 말, 비상한 경우들의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한 경우가 언젠가 아마 전쟁이나 큰 난리가 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건 물론 비상한데죠. 비상한 경우들의 겸비한 청원의 방식, 그것도 매우 겸손한 태도로 청원의 방식으로 우리 믿는 교회는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비상한 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방식으로 또 정부 관리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만일 정부가 우리에게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노 코멘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국가와 관계되는 세속적 사건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신앙고백서 했습니다. 신앙고백서 31장 5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단체로 세속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방금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속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나 소명감을 가진 정치가도 많이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 정말 양심적인 국회의원들, 예. 바르게 반듯한 국회의원들, 엄청난 돈이나 죄송해요. 돈이나 많이 버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숫자도 좀 줄여야 되고 월급도 확 반으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 욕하겠네. 반으로 확 깎아버리든 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깎아버리든지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유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좀 하면 돈도 절약되고 그렇게 좋을 텐데 말이죠. 정말 신앙적인 그런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법조인도 정말 신앙적이고 양심적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른 반듯한 이성적인 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나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각계각층의 소명감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 정당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물질적 여유나 육신의 행복이나 출세 등의 근시안적인 목표를 넘어서 고상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그리스도인 인재들이 많이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개인은 많이 요구돼서 각계각층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활동해야 될 것이다. 각 분야에, 각 분야에. 우리는 사회 개선을 위한 일이 혁명이나 과격한 폭력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혁명이나 폭력적 방법은 악하며 그 방법 자체가 악하고 혁명, 폭력은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이고 됩니까? 혁명을 하는데 예.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때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인은 용납할 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혁명적인 방법이 그것은 꼭 발전이 된다고 보장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가 허용하는 합법적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법이 허용하는 그래서 서명운동이나 성명서 발표나 합법적인 시위나 1인 시위를 하거나 또 몇 사람들이 그런 뜻을 가진 시위를 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특별히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거 때 빠짐없이 참여해서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한 표에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사회 개선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봐도 교회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참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세속사회에서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혁명을 하면 다 될 것 같이 젊은이들은 더러 생각하는 생각이 없지 않고 또 역사를 보면서 그런 혁명이 이기지 않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인간 개조가 이루어져야 사회가 개선이 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인간 개조가 되지 않으면서 혁명 가지고 법을 만들고 구조를 고치고 그러면 된다. 꼭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조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악용되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서서히 모든 것들은 그것은 좋은 조직이고 좋은 법이고 좋은 그런 체제고 하지만은 그런 건 서서히 우리가 만들어가고 인간 개조가 이루어지는 일은 더디지만 가야 된다.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복종하라, 또 기도하라, 세금 잘 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합법적인 그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일들에 우리가 잘 참여해서 조금씩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리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이 못 되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의 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성경의 교훈을 좀 정리해서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다 참고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 우리가 사는 자유 대한민국도 주님 좀 더 발전하는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바르게 잘 발전해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일들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좀 더 크게도 온 세계가 조금 더 평화로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모두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젊은 인재들이 아 주님이요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가지고 주님 좋은 그런 아 우리가 그 영향을 끼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힘을 모든 부모님 세대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